오늘 저희들 교독에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1절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한국어를 이해하는 분들을 위하여 세 가지 진압적인 질문을 볼게요. 먼저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구절은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구절은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여기서 우리가 별점 무엇인가? 마지막은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구절은 문맥에서 무슨 뜻이며 우리가 배울 점 무엇인가? 먼저 오늘 성탄절인데 즐거운 성탄과 복된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거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이적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거한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육신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적은 글입니다. 로고스. 그 말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는 그 선물이죠. 그 기쁨이라든지 또는 즐거움이라든지 항상 어떻게 기뻐하느냐. 은혜 충만한 것은 바로 이 진리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또 진리는 또 말씀이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그 배경에 지난번에 마태복음 23장 39절에 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나중에 재림할 때까지 성취하는데 그때까지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우편은 이제 계시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 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제 하늘에 성취나서 거기에 있죠. 이를 향하심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았죠. 영혼은. 영혼이 이제 살아서 믿을 수 있는 영혼이 이제 사는 거죠. 그러나 육은 이제 시간이 되면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에 부를 때 또 주님 준비하신 그 맨션 거기에서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 영혼이 살게 되는 거죠.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통하다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다 하더라. 그래서 장자이시고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통곡한다. 다윗이 예루살렘 거민인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대환란 때 일한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주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럼 마가복음 1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 이름으로 오시니요. 이거는 이제 그 종려주일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 질른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가르쳐라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 앞으로 그 재림할 것임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앞으로 그 재림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1절 볼게요. 오늘 본문 되겠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에 가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거기에 있는데 다 무너뜨린다. 그래서 오늘 헤롯 성전 그 서쪽에 이제 가면은 그 일부분이 남아있죠. 그래서 거기에 그 벽들이 밀어가지고 그 왼쪽으로 완전히 길가를 떨어져 나간 거, 그 디소더로 막 떨어져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기에 영어로 되는 거기에서 이제 그림을 제가 여기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진 찍은 거를. 3절 볼게요. 그게 언제냐? 기원전 70년대 타이터스 로마 장군의 화가가 부쉈죠. 그래서 그때 그들을 납치해가지고 콜레시움 로마 그 성전 짓는 성전이 아니라 개들 원형 극장 그 놀이터를 짓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을 노예로 사용했는 그런 역사 기록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를 죽고 난 뒤에 타이터스가 로마 황제가 됩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일어나리까 하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제 주님이 임하실 때 보면은 성경은 이제 주님의 공중재림 있고 그 다음 대환란 지상재림 이런 식으로 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을 하는 그 이 말에 거기에 따라서 상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종류의 상징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우리는 뭐 천년왕국이라든지 천년왕국 그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그 대환란 전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그 해석은 첫째는 이스라엘이 상징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휴거 그것도 상징적이다. 휴거라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그 상태를 뜻한다. 이래 되면은 공중재림 그 가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천년왕국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천년왕국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상징. 그래서 상징적인 것은 그 한계부터 이스라엘, 그 다음에 휴거, 천년왕국, 이런 어떤 거는 뭐 첫 번째 거를 상징으로 보고 두 번째를 보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제 뭐 전천년설, 천년, 전에 이제 주님 오신다는 것, 그 안에도 또 그 대환란 전에 주님 오신다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상징적으로 보고 또 휴거도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천년왕국 뒤에 이제 주님이 그 재림한다. 그러면 아밀레니엄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무천년선 천년왕국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은 오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휴거는 아까 새로 마음을 바뀐다는 그 상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세대가 천년 왕국이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우리 세대가 끝나면 주님 오신다. 이와 같은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냐, 문자적인 해석을 봐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보니까 우리 비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그분들을 이해를 하죠. 그것을 보냐, 저걸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논쟁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입장은 성경 자체에서 그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저희들은 상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따르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한 몸이라는 걸 믿습니다. 단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여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반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한 몸으로 믿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종말론적인 그 세 가지 해석이 상징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거기서 분쟁이고 한 몸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리스도가 최고 위에 있고 몸 만물을 주만한데 그 위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반하지 않는 한 그 주님의 그 기초, 그것을 반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의 초보를 반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한 몸으로 믿습니다. 반하는 자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나왔죠. 우리나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내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 아니냐는 그 경계선,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을지라. 우리가 전에 말할게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해,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을 위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저주받는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초보에 반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이제 한 몸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은 첫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해석안 대해서는 우리 흔히들 쓰는 영어 단어로 tolerate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걸 그대로 그냥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냥 그대로 참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주님 공중재림, 대환란, 지상재림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에 보면은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 하늘 쫓아 강림하시네. 이 공중재림 뭐죠? 그 때문에 이걸 상징적으로 보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 공중의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했으라. 그럼 지상 이제 재림할 때 그때는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고통편 감람산에 섰을 것이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때가 있죠. 그래서 휴거를 상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지상재림 이것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4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한테 속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봅니까? 결국은 이 말씀으로 분간하지. 왜냐면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르면 그냥 뭐 우리가 그 무시하면 캐스트 아웃,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면 돼요. 디스리가드, 무시해버리면 되고. 그리고 어떤 기초적인 복음에 다른 사람 해석이 다르고 자기하고 다르면은 그걸 듣고 그냥 거기에서는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은 아직 아니다. 이제 끝이 가까워진 거죠.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이 일어나겠고 자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 70년 타이처스 그 후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는 이제 아랍이 전쟁하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오늘날 뭐 러시아하고 또 그 뭐 우크라이나입니까? 그거하고도 전쟁 나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전쟁들이 지금 많죠. 이스라엘 하마스도 있고 그 다음에 기근, 가자 지역에 여러 가지 기근이라든지 또는 그 아프리카의 그 소말리아도 엄청난 그 기근이라든지 또 여러 지진들, 중국의 최근에 뭐 지진, 티벳 지역에 또는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노스리치, 폴트, 뉴포트, 샌브란디노, 폴트 뭐 이런 지진대가 또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모든 그 재난의 시작이라 했죠. 여러 가지의 재난들이 있죠. 뭐 HIV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주 너희라는 건 주를 믿는 자들이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민족을 받는 것은 왜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죠? 요한일서 3장 13.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은 완전 다르죠. 세상의 그 뭐 자본주의 그런 영세에서 우리를 자꾸 그 주님이 따르려면 자꾸 그 자본주의 그 색깔로 봐가지고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지배하는 그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자꾸 틀 안에 잡아넣으려고 하는 거.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이게 큰 위로의 말씀이죠. 우리가 주야 종이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너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 거다 하면 세상을 안 미워한다는 거죠. 다 해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물과 기름으로 이거는 어떻게 화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보나바는 뭐 선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사우스 수단 경우에 보면 대표적인 애죠. 지금 이제까지 71명이 그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셨죠. 그래서 사우스 수단 경우에 그걸 보면은 한 지체 고통으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도와줄 게 뭐냐 현 위치에서 자기에 주어지는 각자의 그 하나님 소명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많은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의 영광은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리라. 그로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게 자기 입장에서 무엇인지를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시험에 빠져 그랬죠. 가령 70년에 그 타이트스 들어왔 때 유대 동족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로마 병정에 죽은 사람 많다고 그 조세프스 역사 기록은 조세프스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역사에 기록을 했는데 더 많다 했죠. 유대 민족들끼리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강도다라든지 또 훔치는 이런 꾼들이라든지 막 이런 거짓 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거짓 신자가 왔고 많은 사람을 미혹 속게 한다. 속인다는 거죠. 7을 불법이 성함.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함으로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자, 사랑의 시중에 뭐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주님 곧 진리죠.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날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말씀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가시며 말씀이 육신에 대해 진리신 예수님 우리가 영광을 보내 아버지 독생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이거는 뭡니까?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알고자 하고 그와 닮아가고 있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결국은 구원을 얻고 또 중재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상급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의 끝이. 그러니까 모든 복음이 철저하게 주님 원하는 대로 다 전해진다는 거죠. 주님은 쉴 수도 없죠. 그래서 뭐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전하냐. 주님 아시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봐. 주의 약속 어떤 이가 더딘다고 생각을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해 오래 참을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전도하고 또 뭐 요즘은 인터넷 와이파이로 전도하고 또 와이파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번에 로마에 가니까 와이파이가 안 되더라고 어떤 지역에는. 그 안 되는 이런 곳까지도 주님이 지나도 어떻게 했냐. 요한계시록 16장 6절 7절을 볼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9절 10절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거디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입만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심판이죠.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은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정말로 그 레코 파이어 게하나인데 결국은 그걸로 되는 거죠. 15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았죠. 멸망에 가정한 자.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헬라 왕국 때 기원전 168년에 그 헬라 왕이 제우스 신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을 거기다 놓고 돼지를 거기다 제사를 드려. 돼지는 거룩하지 않는 동물로 나와 있죠. 그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그 성전을 가정스럽게 디스트로이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대환란 때 다니엘서 9장 26, 27쯤은 62일에 62 곱하기 7이고 앞에 7이 있으니까 69입니다. 기름을 바른 자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70 곱하기 7 중에 그 69가 끊기면 그 지금은 정지된 상태죠. 이 은혜 기간에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리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다. 한 왕이 온다. 타이터스가 이제 장군이 막 결국 나중에 왕이 되지만 다이도 홍수에 머물거다. 이 홍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떠들려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버리죠. 1948년 5월 14일까지 나라가 없어지는 또 끝까지 전쟁이 있다. 계속 전쟁이 오늘까지 있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계속.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은양을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7년 동안의 은양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소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하지 말고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기를 의지하여 쓸 것이다.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적이 쏟아지라. 그리 미운 물건을 거기다가 씌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물건. 우상이 다니엘 12장 11, 11절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고 그 30일이 더 있죠. 1260인데 360 곱하기 3년 반 하면은 그거는 이제 심판하는 그 기간이죠. 그리고 45일 뒤에서 기다려서 1335일 13월 그 45일 75일 동안에 이제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이거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이러한 때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으로 볼 때는 이것은 유대인이죠. 그 대환란 되는 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중재림 휴거를 통해서 상징적 해석이 아니고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들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적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제 불법의 사람 멸망한 사람 즉 그리스도죠. 대환란 들어가는 거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그는 하나님이나 순경을 받는 자에 의해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이러한 현상들이 숨어갖고 지금 많은 그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배도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4, 17절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에 떼어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 전 다 죽이가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거나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그래서 결국 저 그리스도가 이제 나중에 나타나서 이와 같은 것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할지라. 그 유대인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를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그 옷을 가지러 뒤로 들어갈지 말지라.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3년 반이죠. 저를 양육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느님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훨씬 이제 생각이 아주 그 분명하게 돼요. 그 이것은 이제 상징으로 바꿔보면은 결국은 오늘 그 성도들이 여기에 대환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전명인 자들과 화 있을지로다. 너희가 도망하니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더라. 유대인들은 요즘 뭐 안식일 그 토요일 때 그 지금도 믿고 있죠.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인인 날, 그날의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는 그때 혼란에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려 대환란에 주님이 심판하는 거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라. 택하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까 그 나는 문자적인 해석과 또 그게 따르죠. 그래서 저희들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 일단 유대인으로 이제 보죠. 14만 4천을 이사야서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망에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 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느리라. 이사야서 65장 9절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대며 유다 중에 나의 산들을 기업을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을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갈 것이다. 이사야서 65장 22절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지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으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나의 택한 자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를 것이라. 그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으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나눌 생각인데 로마 11장 1절도 보면 바울이가 유대인과 그 우리 이방인들의 그걸 이제 분류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노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난자요 베냐민 지파. 이제 나누어 설명했죠. 그래서 저 경우는 이 나누어서 설명을 이해하고 여기서 상징적으로 여기까지 어포리시할 수 있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이해가 되죠. 바로 상징적인 한 개의 상징적, 두 개의 상징적, 세 개의 것은 이걸 다시 이해하려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인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은 골로새 3장 11, 12절 볼게요. 거기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서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을 원했고 이게 구별이 없다. 이제 이것을 이제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저희들은 어떤 얘기하고 이런 이제 해석하는 분들 이 구절 대해서 우리는 반하지도 않아요. tolerate 그냥 인내하는 거죠. 그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거를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긴다는 거죠. 전적으로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독적이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 일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라. 자, 거짓 선지자 우리 문맹에서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됐던 게 데살로니고 후서 2장 9절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능력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구원을 얻지 못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그냥 허락하는 거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그 경우 어느 기간에 자유의지를 반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있으면 하다 안 되면 그대로 포기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대환란 때 심판할 때 그때는 이제 자유의지를 그를 박탈해버려. 그래서 그 창살의 막대기로 이제 그때는 심판하죠. 지금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시갖고 그걸 빠르지 않고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 바른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이런 이적을 통해서 결국 즉 그리스도가 자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뭘 볼 수 있냐 스스로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적을 행사하고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세 가지 형은 문맥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 보라 너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은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실수가 없고 모두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모두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라. 이제 아메거든 전쟁 그런 것 생각나게 하죠. 그날 환란 후에 즉 새가 도오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근농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의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하죠. 마태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백마를 타고 그 군인들과 같이 이제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이제 알아보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Too late. 31절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었다. 무화나무의 비율을 벼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 가까운 줄 아느니 무화나무가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상징으로 볼수요. 여호와 진의도 이 모든 일을 보거나 인자가 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 무화나무가 연하지 잎사귀가 갑자기 즉 이스라엘이 독립의 날 1948년 5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주님 이제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죠.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지금은 이제 69 곱하기 7이 스탑 됐죠. 은혜의 기간에 지금 천진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십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가 됩니까?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항상 주님의 그 반하는 거죠. 말씀 반하는 거. 그때와 같다는 거죠.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대리감을 타고 하나는 불의움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대리감을 타고 하나는 불의움을 당할 것이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어떤 이걸 뭐 안다고 얘기하면 그 성경이 반하는 거죠. 알도록 하지 않죠. 만약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그때 그 나쁜 짓 하다가 아는 날만 싹 피할 수도 있는 거죠. 너희는 아는 바니 많은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으라. 그 집을 뚫치고 대강 이제 이건 알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는 거죠.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져오리라. 항상 예비하라 하죠. 어떻게 예비하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주님께서 자기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로 뽑아주는 특별적인 그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절마다 뭐 저 경우는 가르치고 또 그 목사 양떼를 돌보는 그런 것이 제안 주어진 콜링이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나 지혜는 충성해 내는 거죠. 구원의 4장 1절 2절 사람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주님 각각 부르죠. 그리스도인에 가면 나름대로 다들 그 세상 속에서 손과 빛의 칼로 전부 역할이 다 있죠. 무슨 직업을 가지는지 하나님 비밀을 맡을 줄 그렇게 속에 하나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그 근본적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 아니냐 거기에서 그 다음 온전한데 나아가는 그 단계 그리고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충성해죠. 그 다음에 지혜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또는 지혜의 또 그, 근본인 것이죠. 그거는 또 잠언의 그 다른 구절을 보면 또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 생각이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동물들을 때리고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을 때리고 외식한 자의 받는 유례차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망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본문에서 다 보았고 다 같이